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란의 군부 실세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는 9일 뉴욕에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즉각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언론 보도를 확인했지만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자리프 장관의 비자와 관련한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오늘 이란 남동부 케르만에서 열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추모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이란 사태와 관련해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이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사는 지난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이란의 다양한 중동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새로운 분쟁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폭력과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이란에 2015년 핵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이란의 핵개발 움직임을 자세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검증과 사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IAEA는 성명에서 이란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 5단계 감축 조처를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진전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5일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해 언론들은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델 압둘마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어제 매슈 틸러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게 미국 등 외국 군대가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흐디 임시총리는 틸러 대사에게 외국군 철수와 관련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에 따르면 마흐디 임시총리는 현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 지역 3개국을 순방한다고 NHK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3개국 순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새해 발효된 미일 무역협정과 관련해 농림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와 방어적인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어제 베트남을 방문해 판빈민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고 해양 안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일본은 베트남을 중요한 국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대북 제재는 약화되고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이란 실세 솔레이마니 제거에 북한을 포함한 적대국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과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상 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5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사살이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북한과 이란 문제는 별개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대북 제재가 약화될 수 있고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에 대한 사살 지시는 이란뿐 아니라 잠재적 적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rump took this action not just to demonstrate to Iran, but also to demonstrate to other potential adversaries that he is not a paper tiger. He had been criticized for not responding.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신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는 미국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르며 이번 사건을 북한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 간 관계를 비교하며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think the North Korean situation is so different. I mean, in the case of North Korea, obviously the relationship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여전히 긍정적이고 두 정상 사이에는 핵과 미사일 활동 제한과 긴장 완화에 관해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정상 사이에는 개인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의 상대인 북한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동맹 세력과 테러 행위를 일삼는 중동의 이란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n a message, if you will, to Kim Jong-un, I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be misinterpreting anything like that. Their relationship,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now.
미국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노력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평화적 해법으로 풀어가려 하는 만큼 솔레이마니 사살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더욱 명확해졌으며 북한으로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공격에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아의 공습 사살 이후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며 수년 전에 제거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중동 문제에 집중할 것,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큰 도발에 나서는 모험은 하지 않으면서 대선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Year-end report, as we talked about, was very cautious and ambiguous and left all of his options open. And if Kim Jong-un decides to set out and wait patiently for the results of the U.S. election.
세이머 전 조정관은 지난주 당 대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조심스럽고 애매모호하며 모든 옵션을 열어놓았다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미국 간 답보 상태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솔레이마니에 대한 이번 사살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북한의 ICBM 등 큰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미국도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이 덧붙였습니다.
In that case, if the U.S. is focused on Iran, that just means that, you know, Russia and China will continue to let North Korea circumvent sanctions.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면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과의 밀수 등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이어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이번 대응은 적국들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선제 공격이었다며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 누구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미국인에게 무언가 한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공격과 관련해 무엇을 할지 오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공화당의 존 쿤인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새해 불거진 이란과 북한 문제의 책임을 탄핵을 주도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새해 불거진 이란과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이일 MSNBC와 실패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아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고 이란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두 경우 모두 전통적 외교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진전 방안을 찾기 위해 동맹국들과 전통적 외교에 의존하는 진정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례 없는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새 전략무기 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벼랑 끝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또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동맹국과 전통적 외교에 대한 재관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모하고 전략 없이 행동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접근법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군사적 위험을 고조시키고 스스로의 약속조차 어기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전례를 무시하고 동맹국들을 버리고 외교적 승리도 던져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야망을 더 키우도록 용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5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특히 북한의 경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제거한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전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과 이란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우호를 과시했고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의 무기 거래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제거된 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규탄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직은 솔레이마니 제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없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앞서 미국이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복원한 것을 여러 번 비난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형제국으로 부르는 북한과 이란은 김정은 정권 체제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 지도부에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알렸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이란과의 우호를 과시했는데 2018년 8월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전격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당시 리 외무상에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설득했던 로하니 대통령은 2020년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해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여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불법적인 군사 교류 또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56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이란, 시리아,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이 지난해 3월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비확산 소위 청문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In the past, if you read past panel reports, you'll see tha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esignated individuals from COMID, North Korea's principal ballistic missile.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거래를 관장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인물들이 테헤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상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이후 2016년 안보리가 대북제재 2270호를 채택하고 무기 거래 관련 북한 외교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뒤 이란에서 관련 인물들이 추방됐다고 말했습니다.
Since 2016, both Green Pine, another major North Korean conventional arms military supplier, sells submarines.
하지만 유엔 회원국의 정보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물론 또 다른 무기 제조 및 수출 업체인 그린파인, 즉 청솔이 다시 이란에 돌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리피스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고려항공과 이란항공을 통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들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이 현지 방문 중 중동 국가의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탄핵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도 이란, 북한, 시리아, 탄도미사일과 핵협력 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이 여러 탄도미사일 개발에 긴밀히 협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관련 협력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란에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을 수출함에 따라 이란의 관련 기술이 질적으로 향상됐으며 이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6년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이 2013년 이후 잦아들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모두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동시에 핵확산 국가, 인권 유린국, 영내 안정화 위협국으로 지목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무인 공격기 드론의 재원과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족집게식 정밀 타격이 가능한 드론이
솔레이마니를 정밀 타격해 제거한 무기는 미 공군의 공격용 드론 MQ-9 리퍼입니다. 이번 작전은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실시간 추적해 공격하는 임기 표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비밀정보원과 통신감청, 첩보위성, 드론 등 첨단 정찰수단을 총동원해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확인했고 타격했습니다. 언론들은 적대국가의 요인을 대규모 군사력 동원 없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무인기가 전쟁의 공식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은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로 최고 속도는 시간당 약 500km, 항속거리는 약 6,000km에 달하는데 무장 탑재 능력과 최대 항속거리 모두 기존 드론보다 2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고 2015년과 2016년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알샤바브 대원들을 제거하는 데 전과를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관측 표적 확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초고화질 회전 카메라가 표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동선을 파악하기 때문에 따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see anything from going to the grocery store to washing their laundry outside. We'll watch them wake up in the morning. We can almost
실제 MQ-마이어 조종사는 앞서 VOA에 이 드론은 표적이 아침 시작부터 잠들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정찰한다면서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달 동안 얻은 정보를 취합해 작전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했습니다. MQ-9 리퍼에는 1.7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폭탄,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등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명 닌자 폭탄으로 불리는 개량 헬파이어 미사일도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폭발 없이 표적 근처에서 6개의 칼날이 분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5월 개량 헬파이어 미사일의 미군 실전 운용을 처음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론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지 않게 하고 조수석에 앉은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고 위력적인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018년부터 MQ-9과 비슷한 MQ-1C 그레이 이글 공격용 드론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최고 시속 280km로 최대 30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최신형 정밀 유도폭탄 등을 장착했습니다. 드론 대응 훈련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주요 언론은 최첨단 공군 자산을 이용한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작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경고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 동선을 숨기고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등 전보다 더 조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싸우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재개하고 제재의 구멍을 막는 한편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때까지 대북 압박이 높아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중단을 위협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긴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2015년 5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서 긴장 국면은 시작됐습니다. 긴장을 낮춘 뒤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또다시 긴장을 조성하는 건 북한의 반복되는 패턴이죠.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해 두 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길 원한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허구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전념해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느 정도나 높일 것으로 보십니까?
If Kim Jong-un decides to really up the ante in terms of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 옵션이 몇 개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혹은 특수부대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도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도 낮게 평가해선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사이버 부대 창설을 지시하고 한국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북한은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Kim can rather than actually implement
김 위원장은 위협을 실제로 실행하기보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는 굉장히 모호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핵실험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죠. 김 위원장은 싸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전원회의를 통해 최후 통첩을 했고 전원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들은 동기부여를 위한 도구인 겁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다시 미북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t was a huge mistake for Donald Trump in Singapore.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인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동일하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북한이 군사훈련들을 중단했습니까? 혹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군대를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고 방어태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겁니다.
미한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에 상응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김정은 had already committed publicly, unilaterally.
김 위원장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밝혔던 겁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함정에 빠져선 안 되는 게 이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 카드는 협상 의제로 올려져서도 안 됐던 겁니다. 연합훈련은 반드시 재개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한 대북 정책을 펼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it's time for them to take a smarter stance on North Korea.
더 현명한 대북 정책을 택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친구이고 멋진 사람이라는 희망사항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은 김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 외에는 어떤 다른 옵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연대와 대북 방어 역량을 재설립해야 하고 동맹국들을 무임승차자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또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재개하고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은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신호가 있다고 보십니까?
No, the I mean the record of the last few years.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지난 기록들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합니다.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시간 끌기 혹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북한이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Oh, I think this is reflecting what I described earlier, which is the kind of hold me back.
북한은 내가 도발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현재 굉장히 천천히 행동하고 미국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을 더 압박하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The first priority will be working out the terms of North Korean steps.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뒤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용어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취할 상응 조치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상응 조치로는 대북 제재 완화에서부터 미북 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을 어떻게 북한에 유리하게 끌고 갈지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렛대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은 더 이상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구가 유지될 수 있게 말입니다. 또 북한은 재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은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매우 불안했습니다.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또 한 번의 어정쩡한 합의나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십니까?
Absolutely. We should all be concerned about this. The nightmare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능성을 우려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합의를 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속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타협하는 합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합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인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의 큰 골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한 건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처음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정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올해 운신의 폭을 넓혀 남북관계 발전과 미북 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과 거듭 만나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비롯해 올여름 일본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 등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하며 북측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적극적인 남북관계 협력 및 강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남북협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제안들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북한이 호응해야 실현 가능한 것들로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이유는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비난과 관계 단절이란 겁니다.
작년 1월 신년사에서 금강산 개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4월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친 언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남북합작 사업을 한국이 미국이나 국제제재에서 일탈을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라. 그래야 남북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아주 명확한 조건을 밝힌 거기 때문에 오늘 한 얘기 정도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진 않네요.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현재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거의 단절됐다며 남북관계는 어느 한쪽만 열심히 하자고 해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강조하며 자력갱생을 밝힌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남북한의 입장과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어쨌든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잘 해보자라고 했다면 그 사이에 뭔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겠죠. 뭐 대통령께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북쪽이 호응을 해올 어떤 공통분모라든지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은 건지 아니면 그거를 뭐 전략적으로 좀 파악을 한 게 있는 건지 저도 그걸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길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의 성과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채를 재배하는 남세훈 씨를 국가 3대 사업으로 내세우고 농업 문제를 정면 돌파의 주 타격 방향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 사업 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지원으로 먹는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 사업 전반이 지금 사실은 지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남북관계 성과를 원하는 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보장이 되고 남북관계 성과가 도출이 된다고 그러면 김 위원장도 사실은 거부할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한 비난이 있고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답방이나 2019년부터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불만은 한국이 남북 간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만큼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이나 제거에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과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밀수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김카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f effective means eliminating or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e've never had effective sanctions.
그렉슨 전 차관보는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가이익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제거 혹은 동결을 의미한다면 그런 제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불법 환적을 비롯해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Unless we're willing to go to a lot of effort and expense.
그렉슨 전 차관보는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육로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제재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상에서의 북중, 북러 교류 차단조차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치품 구입 자금 압박 같은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과 기름값은 안정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국면에서도 지속되는 북중 교역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페론 선임연구원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와 중국의 대북 지원을 감안하면 부정적 여파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irst, they don't include smuggling. They also don't include tourism. The numbers also don't include Chinese aid to North Korea.
한편 민간 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could potentially offer up the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They could potentially provide.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기 혹은 핵 목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 부대의 후방 배치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이런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대 행위라고 부르는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전년도인 2018년에는 6명의 탈북민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구출과 한국 정착을 돕는 서울의 민간단체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제 김정은 집권에 와서 계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도강을 하다가 국경 수비대에서 총에 맞는 그런 사건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고
미 국무부는 지난해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국경 지역의 보안을 계속 엄격히 강화해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 가는 주민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요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탈북난민들은 정착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서 알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2007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 정착을 시작한 20대 탈북 청년은 10년 만에 찾아온 절망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던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짐을 꾸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찾아갔지만 어머니를 봐도 극단적인 생각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날아갔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눈물은 안 나는데 그 마음속으로 피눈물 나요. 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진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고 저를 보낸 다음에 눈을 감으셨고 좋은 데로 가셨는데 자유를 찾았으면 감사하고 살할 시간에 오히려 나쁜 생각에 나쁜 게 빠져들어서 헛된 길을 택한다던가 지금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할머니에 대한 죄스러움, 백두산에서 내려다본 북한 땅, 멀찌감치 보이는 북한 군인들. 데니 씨는 탈북하고 10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됐고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데니 씨는 탈북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사명감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외교관이 되고 제가 딱 외교관이 된다는 거는 장담은 못해도 언젠가는 그런 자리까지 가면 내가 중국에 오면 중국의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제가 간섭은 해야 하잖아요. 같이 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서점에서 만약 북한 인권에 대한 뭐 그런 휴먼 라이츠나 뭐 이런 대목이 나오면 제가 거기에서 역할을 해서 제가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막연하게 외교관을 생각했지만 세계를 다니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데니 씨의 새로운 꿈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데니 씨는 자신이 찾은 새로운 사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다시 겪었지만 힘들어도 잘 견뎌졌습니다.
5개월 동안 그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그동안은 그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지금 밝힐 수 없는 사람이라서 네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네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해서 상황이 금세 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씩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17년 4월 너무 잡을 찾다가 너무 안 찾아져서 생각났는데 이분도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이분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지금 잡을 찾고 있는데 뭐 그런데 뭐 이런 자리도 없는가요? 뭐 리셉션이나 뭐 어떤 그런 자리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그냥 레즈메를 보내달라더라고요. 레즈메를 보냈더니 그분이 인사과에다 보내줘서 인사과에서 바로 인터뷰 날짜를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이어 된 거였어요. 네, 제일 처음에 비즈니스 디파트먼트에 가서 거기서 패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2017년 봄, 데니 씨는 병원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병에 집중하는 동안 환자들이 의료진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의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자를 말하는데요.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환자 간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합니다. 의료 상식은 필요하지만 의료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데니 씨가 이 일을 해온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데니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고령의 한인 환자들이 많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에게 이 일이 주어진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할머님, 할아버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 생각 많이 나서 오히려 좀 더 할머님 돌아가실 때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했으니까 너무 미안해갖고 할머니 생각 진짜 많이 나요. 내가 옆에서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데니 씨는 병원 코디네이터 일은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환자란 자체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아프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짜증을 내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다 화를 내는 게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해서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리밋이 있지 그거는 다 받을 수 있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종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간호사 한 분은 외국인이었고요. 환자분은 한국분이었는데 두 분이 컨버세이션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돼서 안 좋은 상황이었고 환자는 화를 내는 거고 간호사도 아니다 하다가 화가 난 상태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환자분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였고요. 환자를 배려하고 환자에 맞게 병원이랑 갈등이 없게 최소한 환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그만큼 화를 내고 특히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듣는 게 일인데 나쁜 말만 다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대화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제가 환자분의 컴플레인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컴플레인이면 제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 환자분을 좀 진정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환자분의 첫마디가 쌍욕부터 시작해서 그 간호사분들과 병원을 욕하는 쌍욕부터 시작.
그럴 때면 감정이 상한다고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미안합니다. 저도 어떤 상황인지 몰랐고 지금 환자분이 간호사분이랑 대화가 안 돼서 지금 그걸 도와드리려고 들어왔다가 컴플레인을 듣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컴플레인이 아니었고 그런 얘기만 나오시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딱 한 사람만 본다는 그게 아니고 이 병원에 있는 전체 한국 환자분들을 많이 봐야 되고 미국 사람들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데 저 사람은 대놓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고통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의 귀가 돼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분들이 항상 면방은 오지만 그렇다고 항상 같이 모이잖아요, 환자랑. 근데 환자분들이 가족이 가시면 환자분은 혼자 방에 있으면 좀 적적하시잖아요. 그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뭐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입니다. 근데 뭐 병원에 입원하시고 뭐 불편한 점 있으세요? 뭐 간호사분들이나 뭐 여기 일하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도와드리나요? 하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컴플레인 뭐 마음의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오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들어가고 나면 한 방에서만 한 20분, 30분 넘게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 듣고 네, 이제 네, 그냥.
데니 씨는 이 일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여러분이 물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뭐 옆 리뷰나 뭐 이런데 뭐 너무 그런다고 해서 아 감사합니다 뭐 그런데 땡큐레는 뭐 네.
말끔한 양복 차림에 더해 32살 청년 데니리 씨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니 리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월 7일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에 대한 탄핵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법률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습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제17대 대통령에 이은 미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대배심에서의 거짓 증언과 사법 방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인턴 직원이었던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으며 아칸소 주지사 시절의 성희롱 소송과 관련해 여러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탄핵 절차와의 성추문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상황이 안 좋아지자 연방 대배심 증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는 미 하원에서 탄핵안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이듬해 2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 사항에 명시된 반역, 뇌물을 받았거나 기타 중대 범죄와 경범죄로 탄핵이나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파면 조건이 상원의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원 100명인 상원에서 67명 이상 탄핵에 찬성했어야 했지만 위증 항목에서는 45명, 사법 방해 항목에서는 50명이 찬성하면서 정족수 67명에 못 미쳤습니다. 이로써 클린턴은 탄핵 대통령 1호 불명예를 면했습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별검사 측과 합의하고 퇴임 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895년 1월 7일 한반도에 첫 근대식 헌법 홍범 14조가 선포됩니다. 순한글로는 14가지 큰 법으로 구한말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근대적 정치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기본 통치 강령입니다. 절대 왕정국가였던 조선의 홍범 14조 선포는 적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조선의 자주 독립,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부인 외에 왕 일가의 정치 개입 배제, 내각제도 확립 등 정치를 근대화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범 14조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일본의 간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홍범 14조를 조선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홍범 14조의 핵심 내용이 국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제한적 군주제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범 14조를 반포한 고종도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전제군주정으로 회귀하며 홍범 14조가 내세운 정치개혁은 미완성에 그쳤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란의 군부 실세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는 9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과